히브리서 4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지금 3장과 4장,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저희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3장과 4장에서 경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광야 생활, 우리는 뭐 진짜 사막에서 이렇게 그 예표 수준에서 그런 광야 생활은 아니지만 저희도 영적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안 믿어서 하나님 안식에 못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믿고 순종하라. 그러나 우리가 칼빈주의를 믿는다고 해서 이런 경고가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경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에 하는 경고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짜 하나님에게 이 창세전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확인하고 사는데 어떻게 하느냐? 믿느냐? 그렇죠? 여기 3장 4장에서도 3장 19절 같이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랬는데 왜요?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더 밑에서 가서 보면 저희가 또 순종하지 않고 해서 또못 들어간다. 그 4장 6절에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를 책갑하고 삽니다. 내가 믿는가? 내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못할 때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우리가 살피고 살게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그 구약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체가 이 광야에서 뒹굴고 그들은 끝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게 다 예표 수준입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그런 모습에 참여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진짜 천국에 갔는지 천국에 못 갔는지 이거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뚜렷하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러나 분명히 구원 역사에서 그 예표 수준에서는 지금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진짜로 전체적으로 볼때 진짜 순종 안 하고 믿지 않은 모습들이 또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다못 들어갔다 참 천국에 그런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경고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게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말씀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기쁨이 없는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받은 거 아닙니까? 왜 모세가 항상 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걱정되고 두렵고 왜 그러느냐 하면 솔직히 자기 자신을 살필 때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그런 자기를 보면서 오히려 걱정이 되고 오히려 두려운 말씀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걱정시키고 두려워하라고 쓰여진 것은 아니죠. 물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는 깨닫고 그리하여 회개를 하고 당연히 이거는 있어야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때는 그런 죄 깨달음이 없다, 회개하는 게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나 결국 그것이 복음이 된다 이 말이죠.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소망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 예수님 안에서만 여러분과 제가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일을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모든 경고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 8장에 가셔서 우선 먼저 보시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읽는 구절에도 보면은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게 지금 중심입니다. 이제 4장이 오늘 우리가 4장 마지막까지 볼 텐데 이제 5장서부터는 길게 10장까지 갑니다. 11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믿음장 해서 저희가 그 믿음장에서도 할 말이 많죠. 그러나 이 5장서부터 10장까지 이제 이렇게 길게 우리의 그큰 대제사장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이제 뭐 1장서부터 보게 되면은 천사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더 우월하심. 그 다음에 지금 뭐야 2장에 와갖고 계속해서 이제 비교를 하시죠. 그래서 모세와도 비교되고 여호수아와도 비교되고 그래서 구약적인 모든 것에 모든 인물보다 더 우월하신 것이 나오는데 이제 5장서부터는 무슨 내용입니까? 구약의 제사 그리고 그 구약의 대제사장. 그리고 그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을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완전한 제사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의 우월성,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드리는 그 제사의 우월성, 이런 것을 결국 이제 말하는 거죠. 5장서부터 계속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한절 한절 잘볼 텐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무슨 결론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구약의 모세도 아니고 그 아론의 제사장직도 아니고 그 아론의 제사장직을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이 드리는 제사도 결국은 아니다 이 말이죠. 왜? 다 예표니까. 무엇을 예표하고 있었냐? 예수님. 그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골로새서 아침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2장에 가보시면 오늘부터 이제 몇주 동안 이볼 내용, 10장까지 볼 내용의 그 종합적인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2장 17절. 이것들이 뭐냐면은 16절에 그 구약적인 것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그러나 이제 오늘 보는 것을 중점으로 하면은 거기에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 제사장 직분들, 그 그다음에 그들이 드리던 제사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야죠.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즉 앞으로 올 일의 그림자였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전부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나 몸은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어떤 성경 영어 성경에는 reality 그죠? 현실 아니면 essence 이런 그 substance 이런 걸로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좀 이해가 될것 같아요. 장래일의 그림자들로 이런 구약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현실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5장서부터 그런 공부를 할 텐데 그 5장에 가기 전 오늘은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장서부터 이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이제 쭉 얘기할 텐데요. 먼저 여기 14절에 그가 누굽니까? 승천하신 자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즉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죠. 아까 8장 1절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시고 그 직접 자기가 직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광야 생활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즉 천국에 들어가셔서 지금 그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으로 봐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의 그 천년 왕국이 세워져야 이제 결국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도 또 뭐, 성경 공부 한 시간 또할수 있겠는데, 그건 나중에, 여기서는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내용이니까 왕이라기보다. 그러나 또 왕도 되시니까, 지금 앉으시고,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 말은 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세상 천년 왕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결코 안 이루어집니다. 왜? 세상적인 천년왕국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닌데,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적 왕국을 차릴 것으로. 그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유대인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었죠.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왕국, 세상 왕국을 세워줄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천년 왕국은 영적인 왕국으로 이미 시작된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중심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아직도 죽음에서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즉, 아직 승천하지도 못하셨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제가 아무리 노력하라, 힘써라, 열심히 해라,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대제사장께서 벌써 그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 현실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또 우리와 연합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들어가시면 우리도 이제 들어가는 거고, 들어갔고,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갈 것이고, 뭐, 다 성경이 허락하는 표현이죠. 그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자꾸 이런 세상적인, 구약적인, 그게 다 세상적인 거거든요. 그 세상적인 걸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히브리서를 쓰는 것이죠. 너희들의 초점을 이제 천국으로 돌리고 예수님한테 돌리라. 지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기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갖고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순종을 효과 있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을 내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열심 자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열심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임을 저희가 뭐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의 열심만이면 여러분과 저도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 백성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구약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대로 우리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뒹구는 수밖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모습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신 것을 이해하고 믿고 이루신 것을 이해하고 믿고 이게 아니면 이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그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확신을 할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그분 이루신 것에 소망을 두는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뭘 이루었건 간에 그건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만은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만으로서도 안 돼요. 왜? 우리를 대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꼭 하나님인 동시에 또 인간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둘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래서 우리가 소망을 둘수 있는데. 근데 오늘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 이제 15절 오늘 중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좀 번역이 좀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그냥. 즉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하나님이라 이 뜻입니다. 왜냐? 그분 자체가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인간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된다는 것 그리하여서 그 인간이 이 시험을 받는, 유혹을 받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2장 14절에서 보았듯이 우리와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즉, 우리와 형제 되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분.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이 다 이제 종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좀 퀘스천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는 모든 유혹을 다 받으셨는가? 뭐 한 가지 그냥 물어보면 여자가 받는 시험도 받으셨는가? 여자가 아닌데 뭐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고 한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이걸 좀 이해를 먼저 해보죠. 요한 1서 여러분과 많이 이야기한 건데 복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서부터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16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모든 것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즉 세상으로 쫓아온 것들이라고 나오는데 즉 이 죄의 유혹, 여러분이 받는 유혹, 여러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 그리고 어느 누가 받건 간에 인간이 받는 모든 유혹이 이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세상은 이 세 가지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하건 간에 그 모리베이션, 그 동기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뭐 인정 안 하겠지만 제가 그랬죠.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건 믿지 마세요. 그 사람 말들.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믿으세요. 이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결국은 이것이 진리인데, 근데 믿는다는 사람이 이제 이 세 가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죄란 말입니다. 이건 다 세상에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우리도 물어봐야죠. 내가 이걸 지금 왜 이걸 원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육신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셉니까? 그걸 만족시키려고 하는 건가? 그죠?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결국 나 잘났다는 거 보여주려고 나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제 세상 풍습을 쫓는 게 되는 거죠. 세상 수준에서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는 유혹도 다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해를 먼저 해야죠. 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도 이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이 세 가지로 움직입니다.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목적, 이 세상의 의미, 이게 다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믿음이 아니면, 믿음으로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 이 세 가지에 의해 그 세 가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죄에 빠진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그 죄에 빠진 인간 보고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생의 자랑. 이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도 한결같이 우리와 같은 유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육체를 위해 사는 거죠. 그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나의 죄로 물든 정욕을 만족시키면서 사는 것. 그리고 모든 초점은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하여 내 자랑을 하면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먹으니까 결국 뭐예요? 뭔가 자랑할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으면 헛산 거 아닙니까? 인생에 너무 헛산 거죠. 뭐 자랑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만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면 자기는 한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은 무슨 학교를 나왔느니, 뭐 돈을 얼마나 버느니, 뭘 했느니, 뭐 전부 이거 아닙니까? 아, 좀 나이 먹어갖고 만나갖고 한번 얘기들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뭐 자랑입니다. 뭐 하다못해 뭐뭘 가졌고 뭘 했고 뭘 받고. 왜 이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잘 이걸 이해를 먼저 해야죠.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이것도 많이 본 내용인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처음 죄, 인간의 처음 죄,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인데, 거기에 보면은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뭐예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즉, 자기가 이제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이 생의 자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처음 그 이브가 이제 그 나무를 보면서 그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보면서 지금 유혹이 오는 거 아닙니까? 유혹이 오는데 이렇게 이세 가지로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죠. 지금 아 이게 다 이거구나.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지금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지금 따먹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인간의 첫 번째 죄가 이걸로 이세 가지로 시작이 된다. 근데 뭐첫 번째 죄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죄, 누가 어떤 죄를 지건 간에 지금 다이세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세 가지의 포로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그런 거에서, 즉, 그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라. 아까 우리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런 그 피지컬한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지구 덩어리, 뭐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그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그 파워가 있어요. 지금 이런 거란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힘인데요. 이걸로 세상이 지금 다 포로가 되어 있는데, 결국 이걸로 사는 거거든요. 그걸, 그 정욕을 충족하려고. 그리고 자랑하려고. 그러면 이런 죄인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 가지의 노예가 된 사람한테 아무리 그러지 마라 한들 뭐될것 같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그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본질이 그렇단 말입니다. 죄에 빠진 그 본질이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자랑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가 의지로 그래 하지 말자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면은 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것도 없죠. 예수님이 그냥 편지 한 장 써서 야 이러지 마. 그러면 네 하고 우리 안 하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를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즉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데 근데 그것도 한 번에 완전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안목의 정욕과 싸우고 이생의 자랑. 자랑하려고 하다가도 이건 아니지. 네, 그런 그 정욕을 채우려고 하도 아이 이건 아니지 하는 이제 이런 삶이 되는데 그러나 그 정욕을 채우는 자체가 자랑이 돼버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그만큼 이제 대단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 끝나는 거냐? 근데 아니죠. 복음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복음. 뭐예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가르침은 그겁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을 몰입에이스를 시켜가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도록 노력을 하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결심을 하고 이제 나가서 그래 하지 말자 하는 것으로 그게 소망이 돼버립니다. 거기에만 소망이 있는 거죠. 그건 세상 가르침이죠. 안 됩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그걸 다 이기셨으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신약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선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시험 받는 그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이죠. 3장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님도 한결같이 우리와 한결같은 시험을 받는데 여기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지금 배가 되게 고픕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 내가 배가 고픈 그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지금 사탄을 순종하게 되는. 그렇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배가 안 고프면 그러면 사탄이 와서 뭐라고 그 돌덩어리 해라 뭐 빵으로 만들어라 해. 그게 무슨 사행이 있어요? 이 육신의 정욕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그 능력이 있다면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먹을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을 순종하는 거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왜? 내가 이 배고픔을 없애야 되니까. 그냥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 정욕이 얼마나 강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40일을 안 먹었는데, 이걸 떡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내가 진짜 떡으로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그러면 사탄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유혹을 못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이겨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더 엄청난 그 내용이 뒤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계시적으로 저희한테 보이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이거는 결국 그저 이 40일 동안 굶어서 배고픈 걸 만족시키는 그런 수준의 시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가보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신명기 8장에 가서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시험을 하셨는데 무슨 시험이에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염려 알려함이시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왜 만나를 주셨냐면은 그 주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즉 너희들의 초점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완전히 먹을 거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만날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먹을 건 염려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주시니까. 매일 주시는데. 여러분 삶을 보면 매일 안 주셔요? 그런데 매일 주셔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시험인데. 아, 근데 매일 주시는데도 결국 인간의 생각은 그냥 먹는 그 떡에 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 백성들의 삶이었잖아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이 뭐 집에 앉아서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럼 여러분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뜻이 아니죠, 지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볼때 결국 여러분이 이 세상 그런 것들, 세상 것들을 모으는 입장에서 그런 것으로 사는 거면 다 지금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아예 신경도 쓰지 말고 목표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니까. 즉,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거를 알게끔 해 주셨는데, 근데 백성들이 그걸 알게 됩니까? 못 알게 됩니까? 끝까지 모릅니다. 그저 자기는 떡으로만 사는 것 같이 살아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배가 고파서 떡을 지금 만들까 말까 이런 수준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이 세상 삶에 그냥 완전히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능력, 그 힘을 이겨내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돼요? 높은 산에 아니, 성전 꼭대기에,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가서 거기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만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 참, 재밌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냐? 물론 틀려서 이단인데, 근데 이단은 꼭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단입니다. 뭐냐 하면 성경. 성경이 없는 다른 종교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종교지. 이단이라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이단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나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감히 지금 시험을 하십니다. 한다 그래야죠. 하신다 그러고. 이것은 뭐예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넌 다치지도 않고, 네가 뛰어내리면서 다 보여주면 되지 않냐? 넌 다치지도 않는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즉,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좀 멋있게 보여줘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정말, 무슨, 능력이 있고, 뭐, 힘이 있고, 돈이 많으면 좀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 내가 뛰어내려도 전혀 다치지도 않고 나는 사뿐하게 내려앉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라는 거죠. 그 이제 예수님 그 형제들도 그랬죠. 예수님 보고 너는 왜 묻혀 있느냐? 네가 정말 메시아면 나가서 네 자신을 드러내라. 사람들 앞에 지금 다 드러내고 유명해져야 무슨 큰일을 할거 아니냐.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장입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이럴 때는 요한복음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아니, 네가 큰일을 하려면 사람들한테 이게 유명해지고 보여야지. 지금 왜 이렇게 숨어서 이거 뭐 하냐, 너? 제일 큰 형한테 이제 그따위 소리를 합니다. 그래, 거기 뭐라고 나와요? 이는 그들이 형제이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고 나오죠. 네, 형제인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그 당시. 나중에 이제 또 은혜가 주어져서 믿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가 8절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 모든 것을 주인다.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천하 만국의 그 엄청난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세상 영광이자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절만하면 이거 다 준다. 예수님도 왕국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사탄이 너 고난 없이 왕국을 내가 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왕국을 얻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탄에게 절만하면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는 왕국을 주는데 세상 왕국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 걸 주겠다고 얘기하는 인간들은 이게 지금 사탄의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 지금 신약에 와 갖고 세상 약속한 거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세상을 약속합니까? 예? 열심히 하면 뭐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탄이 하는 짓을.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약속한 것도 있으세요. 뭐예요? 핍박, 고난. 그건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안목의 정욕. 근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재밌는 건 뭐예요? 세 가지 유혹이 오는데 어떻게 이겨내세요?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말씀으로 기억을 하시고 그 말씀을 말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 유혹을. 말씀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이렇게 두 번째 아담은 이 세 가지 모든 면에서 다 이기십니다.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와 연합을 하시어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끝내 죄가 없으십니다. 오직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승천하셨다는 말은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인데 또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와 연합하셔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우리를 위해 다 하셨는데 그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에서 안 하셨으면 즉 죄를 졌으면 예수님도 부활 못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말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우리와 연합하여 하신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즉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바로 그 현실을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 다 지금 그런 것.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예수님의 순종. 지금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죄 안 지으시면서 순종하시는 그 순종이 여러분과 저의 순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는 건 뭐예요? 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 사탄을 물리치시는 데 사용된 이 성경 구절 세 가지가 신명기 6장과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6장 13절, 6장 16절, 8장 3절. 모두 다 이스라엘 광야 시대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즉, 같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8장 2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는데 그 시험 내용이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도 처음 시험에서 그 시험을 물리치는데 쓰여지는 그 성경 구절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즉 구약 백성들이 받았던 시험이나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이나 여러분과 제가 받는 시험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또 안목의 정욕으로 또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받을 때 우리도 이제 이 예수님같이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결국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즉 다 뭐예요?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뭐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이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왜? 직접 같은 유혹을, 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겪으셔서 아는. 즉, 우리가 항상 말하죠. 안다는 거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내가 직접 체험해서 아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머리, 그냥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머리 수준으로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닌데 우리 예수님이 이 유혹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이 직접 그렇게 유혹을 받았으니까.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 도와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고 이제 16절 끝을 내시는데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제 은혜의 보좌 앞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정말 우리가 행한 대로만 하면은 하나님 안식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은혜 받으러 나가는 예.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구약에서 예표 수준에서 보여지는 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습니까? 그 하나님 보좌 앞이라는 게 지금 언약궤 그 위에 성소 그죠? 그러면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보좌 앞에 1년에 한 번 나갔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나간다기보다는 덜덜 떨면서 이거 한 가지만 잘못해도 죽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래 잘못해갖고 뭐 어떻게 그냥 뭐 갖고 들어가는 피가 엎드러졌다든지 뭐 이래갖고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하나도 용서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기다리는 백성들은 지금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게. 살아서 나와야 제대로 한 거라는 거니까. 왜?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서. 그냥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 나오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그분이 나오는 걸로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재림 모습도 그겁니다. 참 성소,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도 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림 때 자기 피를 가지고 그 참 성소에 가서 뿌리셨죠. 그 재림이라는 건 이제 거기에서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이제 증거되는 것이니까 그때가. 예,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로서 자신도 씻고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도 다 예표 수준에서 나간 겁니다. 이제 참 대제사장께서 단번에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드려서 모든 참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서 구약은 예표 수준이었기 때문에 또 하고 반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완전한 제사가 아니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즉 하나님 앞에 그것도 담대히 나갈 지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워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죠. 왜? 예수님 때문에.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나를 대표하는 것으로 됐지만, 이제 여러분과 저를 대표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필요 없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목사가 여러분을 대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지금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목사가 이렇게 좀 들어보면 뭐 자기가 구약의 제사장 같은 뭐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뭐 자기가 뭘 리드를 하는 것 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떠나서 여러분의 현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이게 어느 정도의 복을 받고 있는 건가를 오늘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게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만나고 뭐 주일날로 말하면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보통 날로 얘기하면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이제 오전서부터 대제사장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고 또 무슨 일을 하시는 거고 그가 드리는 제사는 어떠한 거고 그리고 그분의 대제사장직은 도대체 무슨 반차를 쫓아서 구약에는 아론의 반차라 그러죠? 네, 이제 멜기세덱도 나오는데 사실은 멜기세덱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아론, 구약의 거보다 더 우월한 대제사장직이다.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같이 배우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이루어졌고, 이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현실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날이 옵니다. 즉,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재림하시는 날인데, 즉, 그 천국의 성소에서 나오시는 그날인데, 그래서 우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 기다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그분과 연합하여 벌써 하나님 안식을 소유하고 누리고 삽니다. 같이 기도하고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그 앉으신 보좌가 심판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됨을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정도로 복을 받고 사는지, 어느 정도로 엄청난 구원의 현실이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통해 더욱더욱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